빌립보서 52번 메시지. 그의 부활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얻음. 거룩한 계시의 심장을 구성하는 네 책들, 즉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무진장한 광산입니다. 우리가 이 광산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풍성이 무진장함을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한절에서 우리는 적어도 네 개의 다이아몬드를 봅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그를 알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를 이라는 대명사는 만유를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셋째로 그분의 고난의 교통에 대하여 말하며, 넷째로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풍성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11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다이아몬드, 즉 죽은 자 가운데서의 뛰어난 부활, 현저한 부활을 발견합니다. 3장 7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어둠에 대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소한 세 가지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8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흠정 영역은 여기에 있는 헬라어를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해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확보하는, 획득하는,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획득하고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두 다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획득하고 붙잡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은 움켜쥐거나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를 얻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획득하고 심지어 그를 붙잡기를 갈망했습니다. 12절에 따르면 바울의 갈망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에게 나타나신 분에게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분은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를 붙잡았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처음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붙잡음을 피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로부터 도망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를 붙잡으사 우리로 이제 그를 얻고 그를 획득하고 그를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세 단계. 바울이 어둠에 대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세 단어들을 사용한 것은 주님의 갈망이 우리로 그를 얻고 그를 획득하고 그를 붙잡게 하려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 세 가지 표현들이 단지 반복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복이 아니라 그를 얻는 세 단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얻는 시작을 나타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려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즉 그리스도를 얻는 과정을 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얻는 길입니다. 결국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첫 번째 단계를 체험했는데 이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시초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를 얻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분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과정의 완성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12절로부터 바울이 자신을 이미 획득한 자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압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아직 획득하지 않았으나 그 길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기까지 그분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다. 8절과 10절과 1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시초와 그를 획득하는 것, 즉 그를 계속적으로 얻는 것과 획득의 완성, 곧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봅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그리스도를 얻는 시초나 마지막으로 그분을 붙잡는 것을 다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부담은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획득하는 과정, 즉 그리스도를 얻는 시초와 마지막으로 그를 붙잡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에 관계됩니다. 몸을 위한 고난. 이 그리스도를 획득하는 과정은 10절에 계시된 대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므로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려면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며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 단번에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 이제 그는 보좌 위에 계신다. 당신은 어찌 그의 고난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분명히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 계시지만 그의 고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은 또한 그의 고난들이라고 불리옵니다. 더욱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족한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의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몸을 위한 그의 고난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획득하는 과정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고난들과 그분의 죽음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얽매임들로부터 해방됨. 10절은 알려하여라는 부정사로 시작합니다. 이 부정사는 8절과 9절에서 발견되는 복합적인 서술어, 즉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와 관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하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단지 그분을 믿거나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땅에 속한 얽매임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는 종교와 문화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했으며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쓰레기와 개의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를 알려하여라는 번역은 헬라어의 주거역입니다. 그러나 많은 번역본들은 부정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것들은 내가 그를 알 수 있도록 이나 내가 그를 알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헬라어에 따르면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땅에 속한 모든 얽매임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여, 나는 오직 당신을 주의합니다. 당신을 얻고 당신 안에서 발견되도록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2절에 있는 획득함이 8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의 연속임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통의 알므로 그리스도를 획득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들. 그를 알려하여는 그리스도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아는 것과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열흘 동안 그리스도를 알아왔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시고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어 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깨달을지 모르나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매우 다릅니다. 나사로는 결국 죽었으며 다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보좌로 이끈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나사로의 부활에서 나타난 능력과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없이도 고통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가 일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므로 그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한 고난들과 몸을 위한 고난들 사이에도 또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변화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3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4절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이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을 채우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고난들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고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위한 고난들에 대한 합당한 이해조차 갖고 있지 않으며 몸을 위한 고난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고난을 하나의 훈련이나 징계로서 강조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순종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경고하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에 의하여 징계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2장을 사용하여 고난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역사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난을 징계로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것을 변화와 본받음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으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이 구절을 다음 구절, 즉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임을 가리키는 구절과 연결시키지 않은 채 매우 강조합니다. 이 본받음은 변화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의 선을 위하여 협력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과정은 고난, 즉 우리를 성숙한 아들들이 되도록 돕는 고난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고난을 통과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만큼 많이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한 종류 이상의 고난이 있는 것처럼 한 종류 이상의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인데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다른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입니다. 이 유일한 부활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은 그의 고난의 교통을 아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몸을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섰을 때 기름 부음과 힘줌을 체험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특히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한다면 당신은 아무런 능력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교회의 입장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한다면 당신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본받음. 우리가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그의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셨으며 계속적으로 그분의 천연적인 생명을 죽음에 넘기셨습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삶으로 그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으며 하나님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위하여 고통을 받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죽게 될 것이며 오직 그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죽음을 본받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획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실제는 그 영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을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하므로 이것을 입증합니다. 더욱이 로마서 8장 11절은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에 또한 생명을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그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실제임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의 부활 능력이며 그 영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획득하기 위해 이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의 본질적인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창조에서 나타난 그의 능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나 우리가 몸을 위하여 체험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 능력은 밖에 물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안에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획득하려면 우리는 이 본질적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획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부활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분을 획득합니다. 그의 부활의 본질적인 능력을 전람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먼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그는 죽으셨고 죽음의 영역인 음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인 우리는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음을 본받는다면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의 생각에는 부활의 능력이 아닌 창조의 능력만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시며 그의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본질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획득합니다.